오늘부터 그 신앙 인물 강좌 신약 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그 신약의 인물로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출생에서부터 또 그의 삶이 주는 이 메시지까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경건한 부모 또 불임 가정에서의 출생, 우리 세례 요한의 우리 출생에서부터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한마디로 세상 말로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인 사가랴였고 또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부모 모두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인 사가랴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냥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아내인 엘리사벳이 이 아론의 자손인 이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혈통을 중요시했던 이제 그 당시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이 아론의 가문인 이 신부와 결혼했다라는 사실은 이 굉장한 영예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사장 가문에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바로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잉태할 기대조차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가랴가 이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갑자기 사가랴 앞에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를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란 이 사가랴를 향해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처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두 사람이 비웃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반응처럼 사가랴도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앞에 사가랴도 불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가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천사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으로 이 사가랴의 입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의 출생은 평생 동안 아이가 없는 아픔 속에 살아야 했던 이 사가랴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이 한 부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 요한이 출생했다라는 것은 이 부부에게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게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앞으로 자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이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물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에게도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를 향한,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아들을 낳자마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다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불신했던 사가랴의 입에서 이제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사가랴는 어떤 찬송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구원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지를 찬송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견될 이 메시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언하고 찬송하는 입술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음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빈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의 이 자세한 의미는 이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강의 안에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누가복음 3장 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했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디베료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2대 왕, 두 번째 왕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로마 제국의 1대 왕이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이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1대 왕이고 그 왕을 이어서 이제 로마 황제에 등극한 왕이 이 디베료, 티베리우스라는 왕입니다. 이 디베료 황제는 이 로마 제국을 더 확장시키고 또 안정화시킨 그런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의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으로 디베료 황제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아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디베료 황제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이름에 주는 이 위압감, 지금 현재는 이 40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고 어쩌면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권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대의 패권과 이 시대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에 있는 것과 같은 그 힘의 균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 디베료 황제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읊게 되는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 그 빌라도를 의미하는데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을 뭐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로마 제국이 파견한 유대 지역의 대사.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파견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파견한 유대의 대사로서 봉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또 무거운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포악한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장본인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죠. 헤롯. 헤롯 가문. 이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이렇게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이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따낸 가문이었습니다. 아마 헤롯 가문은 정말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복음 사역의 진행함에 있어서 지독히도 이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이 장본인이 되는 이 가문으로 등장을 하죠. 어찌됐건 이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주고 유대의 통치권을 따내서 그의 형제들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4분의 1씩 25%씩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 지역의 왕이라는 뜻이 바로 이 분봉왕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로 알려진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이제 유명한 헤롯이 되는데 왜 유명해지냐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이 죄악을 꾸짖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서 죽이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이 헤롯 안디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디베르 황제, 빌라도, 헤롯까지가 그 시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두웠는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웠는지를 알려주는 인물들이라면 그 다음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은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 가야바가 그 안나스의 사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들도 역시 그 당시 또 막강한 힘의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서 철저하게 사익과 권력을 사익과 권력에 따라 그 제사장직을 수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 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불법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소통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되지 않았던 시대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 막강한 힘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을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이나 감춰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 시대, 권력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었던 그 빈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빈들이 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이 빈들은 어떤 의미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머무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견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 세례요한이 머물렀다라는 뜻은 그저 세례요한이 빈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에 있었다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빈들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누가 머물렀다? 세례요한이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어두움의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피해서 빈들에 머물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데뷔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강의한 2-2번을 보시면은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모든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모든 우리의 거친 마음들이 다 평탄해지고 고다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의 길을 닦으라.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했던 주의 길을 가장 잘 예비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백성들 앞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먼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성직자들, 이스라엘의 어떤 상류층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세리들, 군인들까지 세례요한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행위를 알려줍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행위다. 세리들에게는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세금을 늑징하지 말고 정한 만큼만 거둬라, 이것이 바로 세리들의 회개다. 그리고 군인들은 백성들을 포악하게 행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너희들이 정해진 그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일반 백성들, 세리들, 군인들 앞에 제시한 세례요한의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이렇게 회개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죠. 물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의 이름이 이 강의한 2-3번의 내용인데 이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에 동참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 앞에 나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베푼 세례는 마치 요한의 사명처럼 임시적이고 준비하는 세례에 불과합니다. 예표하는 세례에 불과합니다. 임시적인 세례에 불과합니다. 그 세례는 어떠한 나중에 올 그 본질의 세례, 진짜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였는데 나중에 오실 그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로 인도하는 이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강의안 3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강의안 3번의 내용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드러내고 또 자신은 사라지는 것을 기뻐했던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와 이 세례 운동은 굉장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인기가 생기고 이제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이 죽지 않고 승천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 그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다. 우리가 기대하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졌고 그의 메시지와 그의 세례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로 충분하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서 강의한 3-1번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잘 아시다시피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가장 미천한 종이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 미천한 일마저도 그분의 신발끈이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극도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예수님의 세례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이제 세례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 여전히 요한도 일정 기간은 이제 동시에 세례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세례가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수군거렸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진짜야, 예수의 세례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막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니까 불만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저 보라고 예수님께로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도 못합니다. 당신이 오리라 메시아인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밥그릇 빼앗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제자들 앞에 우리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강의한 3-2번 말씀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점점 축소되고 있고 예수님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가 이 섭섭마귀라고 하죠.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섭섭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유대 결혼 예식에서 이 신랑의 친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신랑 신부의 결혼 예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1년간의 정혼 기간을 갖는데 그 1년간의 정혼 기간이 끝나면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일. 그 일도 신랑의 친구가 했었고, 또 무엇보다 이 결혼 예식이 잘 마치고 나면은 그 예식이 잘 마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했던 일. 이 일을 바로 신랑의 친구가 했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가 했던 일은 바로 들러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을 신랑의 친구다, 들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자신은 이 예식이 잘 마치는 것에 기쁠 뿐이다. 왜?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고백의 하이라이트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결같이 예수님은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지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겸손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요한의 자기 부인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나태한 사람은 겸손할 수 없죠. 정말 세례 요한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에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는 비록 자신의 사명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임시적인 사명에 불과했지만 정말 그 사명 가운데 많은 영향력이 생길 정도로 최고를 드렸던, 최고로 그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자신에게 생긴 영향력을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 뒤에 숨어 예수님만을 드러내길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진정 이 쇠하는 기쁨을 소유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태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다. 자기는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제자 훈련 받지 않는다. 얼핏 보면 겸손인 것 같지만 결국 게으름, 하기 싫음이 겸손으로 핑계, 겸손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태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 최고를 드리고 예수님 뒤에 숨어 예수님만을 빛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쇠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 세례 요한을 높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는 빈들의 영성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소음과 소리를 피해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했던 그 집중력, 이 영성을,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일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생긴 영향력을 자신의 힘이라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 뒤에 은닉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했던 그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